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에서 두 군데 보겠습니다.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3장 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3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믿부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네, 오늘 들어가는 질문은 성도님들은 은혜의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은혜의 방식, 내게 있어서 어떻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을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이라는 사람을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울은 너무나 유명한 인물이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이제 시리즈로 이제 설교를 하겠다고 했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예수의 좋은 일꾼의 대표적인 인물이라 그러면 아마 사도 바울일 겁니다. 그렇죠? 물론 여러 수많은 좋은 일꾼들이 있긴 하죠.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났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안 사람이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은혜를 알게 하는데 있어서 자기의 삶을 투신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은혜를 알고 또 은혜를 보고 한 그런 그 경험 가운데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삶의 가치관과 방식 자체가 은혜에 얼마나 어울리지 않고 부당했던가를 안 것입니다. 또 자기의 삶이 얼마나 크게 비틀어져 있으며 왜곡되었었던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것은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재발견하게 해줍니다. 기독교의 진수로서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 은혜 앞에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계속해서 재발견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그치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떠한 열림이 있었는가 내가 나의 존재를 어떠한 존재로 보고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잘 들어와서 살고 있는지 은혜에 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떨어져서 살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시금석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이란 인간의 존재 안에는 아주 참 비참한 그런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가 오늘 그 예전에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하죠.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자기가 은혜를 만나기 전에 알았던가요? 몰랐었죠. 은혜를 만나고 나니까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은혜를 만난 다음의 일입니다. 아직도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말할 수 없다면 은혜를 만났을까 하는 것을 것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안전하겠죠. 그런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자신을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을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도리어 긍휼을 입게 하셨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주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 은혜에 관한 모든 주님의 성품 그리고 그 말씀의 신실하심 이것이 너무 미쁘다 이러면서 감탄하죠.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에서도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다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16절에도 보면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긍휼을 또 입었다. 그러니까 매 문장마다 은혜에 관련된 긍휼과 또 미쁘심과 또 충성되이 여겨주심과 또 풍성한 그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선물과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하고 있죠. 문장마다 은혜입니다. 은혜를 표현합니다.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이라도 너무 자주 하면은 사실은 좀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걸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리 해도 해도 부족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자기가 이렇게 은혜를 알고 은혜를 입어서 자기 자신이 옛적의 모습이 어땠는지 그리고 지금 모습도 어떠한지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나를 어떻게 새롭게 했는지 그것을 말하면서 그것과 더불어서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소명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은혜의 입음에 대해서 자신의 소명을 입은 것은 바로 16절에서 말하고 있죠.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즉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본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소명이라는 것을 이분은 안 것입니다. 사도는 서신서 뭐 여러 군데에서 자기를 본받으라는 말을 가감 없이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빌립보서 3장 17절의 말씀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빌립보서 4장 9절에도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본받으라고 할 때 어떤 면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나처럼 살아.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해. 나처럼 성공했어도 이거 다 버릴 줄 알아야 돼. 뭐 그거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내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성공하는지, 내가 종교적으로 얼마나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따라하라라는 말이 아니죠.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라라고 하느냐면은 이제 완전히 다른 차원, 즉 예전에 자기가 몸담았던 그런 차원의 땅의 차원의 세계에서 완벽하게 달라진 은혜의 새로운 세계, 자기가 만나서 들어가게 된 은혜의 새로운 차원, 그것을 그 세계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에게 열렸고 임했다. 근데 자기에게 열린 그 은혜의 세계를 딱 확신하고 보니까 나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지금 임해 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임해 있으니까 이제 그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고 그 은혜의 세계에서 함께 걸어가는 그 은혜의 방식을 배우라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다. 라이프 스타일이란 말이 있죠. 삶의 방식? 삶의 방식이다 이거죠. 은혜의 세계란 무엇입니까? 인간이 진정으로 필요한 모든 삶의 자원과 축복이 무상으로 주어지는 곳이 바로 은혜의 세계입니다. 이 땅에 인간이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자원과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일시적인 것 같아서 따라는 가보지만 늘 그것이 잡으면 내 손가락 사이로 흘러져 내려가는 그런 마른 모래와도 같은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는 영원히 보장되어 있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필요한 삶의 자원, 인생의 영생에 필요한 자원과 축복이 다 채워져 있고 풍성하고 그것을 얻어나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방식이 우리에게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방식의 삶을 함께 깨우치고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그리고 우리는 또 자연인의 본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혜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유혹과 성향을 늘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지켜줘야 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공동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는 방식이 무엇인가? 은혜를 누리는 방식의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찾고 구하는 그런 방식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뒤에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감독의 직분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3장 1절에서 보았습니다. 감독 그러면 굉장히 높은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뭐 영어로 비숍이라고도 이렇게 하지만 사실 패스터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는 overseers, 그 다음에 또 elder, 그 다음에 또 shepherd 이런 다양한 말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말이 지금 우리 성경의 감독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 직분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직분을 구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가 아니면 직분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엊그저께 디모데 우리 금요 예배에서는 선한 일에 대한 개관적인 설명을 우리 하면서 이것은 바로 아버지의 성품과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행동이다. 즉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하는 것이 아버지의 성품을 드러내고 아버지가 내게 행해주신 일들의 열매를 정말 잘 맺는 삶이다 라고 하면서 선한 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이것은 성도의 특징입니다. 이 똑같은 말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조금 더 다르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내용으로부터 이어지는 것이죠. 선한 일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은혜를 만나서 알고 그 은혜를 알았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은혜를 알게 하는 삶의 행동들을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 이제 지난주에 일관성 있게 우리가 좀 정의를 내려본다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무엇을 하는 존재이죠? 내가 먼저 은혜를 만나야 돼요.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알게 할까를 고민하고 자기 성품에 있어서 못한 것이 있으면 자르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리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달라고 간구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남는 것이 있는데 아까워서 못 주는 것이 있다면 줄 줄 알아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나 그렇게 알게 하는 방식의 삶이 결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데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제일 큰 이유는 내가 나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알았는데 은혜를 알게 하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건 누구 때문입니까? 누가 방해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그 은혜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을지라도 방식의 문제에 있어서 잘못됐다라는 거죠. 태도의 문제에 있어서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재발견이 일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분을 맡은 자로서 내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렇게 은혜를 알게 하는데 이게 정말 더디가고 힘이 들고 잘 안 되는 그런 삶이로군요. 나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재발견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직분자로서의 키는 뭐냐 하면 은혜를 알고 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볼 3장 2절 이하에서 감독은 뭐뭐 해야 되고 뭐뭐는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뭐 이런 말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리스트들은 단순히 그것만 충족시키면은 통과, 합격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감독의 자질과 조건을 말할 때 열거한 모든 리스트들은 그 리스트가 리스트에 해당하는 자기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만난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소명이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후보자들 이렇게 세울 때 그래 한 아내의 남편, 저 사람 두 아내의 남편 아니지, 한 아내의 남편 됐어 통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지금 기준 말을 줄이려고 한다면 성경이 왜 그토록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미리 해놨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내가 한 여자의 남편이 되었다면 남편의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남편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은혜를 만났으면 내가 그 남편으로서 또 은혜를 알게 해줄 수 있는 그 분명한 소명이 창출된다라는 거죠. 누가 창출시켜 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죠.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가 잘 참는 사람인가? 그가 신중한 사람인가? 그가 단정한 사람인가? 리스트에 쭉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잘 참는 사람인지 아닌지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통과 아니면은 실격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신중한지 그 사람이 단정한지 어떤 근거로 그 기준이 뭐죠? 우리가 그냥 단정한가 신중한가 그렇게 하고 머리로만 생각하면 쉽습니다. 아, 단정한 사람 신중한 사람 이렇게 하면 저 사람 그냥 신중해. 뭐 때로는 잘 모르겠으면 신중한 사람으로 그냥 치자. 이렇게 하면 말은 간단해지고 다 뭐 좋지는 않죠. 그것은 그냥 넘어가요.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내가 신중해야 할 자리가 있다면 그 신중해야 할 자리에서 나의 의로서 신중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은 내가 여기서 정말 의지가지 없는 심정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내가 신중하기를 찾고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내가 거기서 무언가 주님의 은혜를 만났다면 또한 나의 신중한 태도를 의식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주님께서 형성해 주실 것인지를 또 기대하면서 주님과 늘 붙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은혜, 받은 은혜를 알게 하려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나가는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요,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매사에 신중한 사람이 있고 책임감이 아주 드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리더감이죠. 그러나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리스트가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한다고 해서 통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왜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자기의 노력과 그리고 자기의 그 방어 기제들을 강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나의 인내심을 강화시키면서 살아왔는가? 그러니까 내가 서바이브 하려고 살아왔는가? 인내심을 강하게 했는가? 아니면은 이것이 주님의 은혜를 만났기 때문에 내 안에서 빚어지는 어떠한 성품의 열매로서 인내심을 얻게 되었는가? 그 부분을 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것은 누가 평가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바라보아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품과 우리 방식이 은혜에 뿌리 내리지 않고 자기 삶의 방편으로서 살아남고자 갖고 낸 것들이라면 그것은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자격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성품도 좋았고 또 뭐 모든 것이 다 장점이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스크린에 반드시 한번 여과를 시켜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책임감이 강한 사람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성실히 사는 사람인가? 분명하게 스크린을 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성품이 어떻든지 무엇을 어떤 방식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은혜의 역사를 구하고 그 역사가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매사에서 자기 성품과 역할을 감당하는데 보이지 않는 선한 힘의 세계 그 은혜에 내가 의지할 줄 알고 그럼으로써 내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무언가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 속이라도 연단되기를 내가 그렇게 연단되기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바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이죠. 그러므로 자기는 뭐 직접 연관되지도 않은 뭐 예를 들면은 세계 평화. 난 세계 평화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제가 세계 평화를 사랑한다고 하면 세계 평화를 추구하고 정말 진실하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을 좀 돕거나 아니면 기도를 하거나 정말 진지하게 그래야 되는 거죠.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내일 모레 열리는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그렇지만 실제 시간으로는 내일 열리 모레, 이제 화요일 날 열리니까요. 그렇게 되는데 그거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야 누구든지 있죠. 그러나 정말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 삶에 지금 어떤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며 그것을 돕기 위한 어떤 방법을 찾고 있으며 그런 것이 우리에게 진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비록 비방자였고 폭행자였지만 주님께서 임하게 하신 은혜의 그 세계를 만나고 그 은혜의 자기의 삶의 뿌리를 내리니까 자신의 성품과 가치관과 방향성과 목적이 잘 주님 합당하게 보시는 대로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세워졌다고 다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은혜로 연단의 과정들을 잘 거쳐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늘 녹록치 않은 그런 돌발적인 상황도 일어나고 그리고 정말 풀기 힘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생겨나고 그리고 정말 슬픈 일, 정말 불가항력적인 일들, 재앙이 닥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나는 정말 이 순간에도 은혜에 뿌리 내린 나의 삶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연단되기를 원한다는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한층 더, 한 단계 더 합당한 사람으로 합당한 존재로서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 바로 은혜에 의지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은혜가 온 세상에 임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시대가 은혜의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 은혜의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축복으로 정말 가득 차서 서로를 즐거워하고 서로를 축하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 뭔가 나의 소명에 불꽃이 더 타오르는 사람 선한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이런 삶의 변화는 이 땅에서 보장해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고 찾아갔던 많은 것들 아니 대표적인 몇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여실하게 늘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있으면 또 무엇에 이르면 내가 더 빨리 하면 내가 더 많이 하면 그러면 나는 내 삶이 보장될 것 같다라는 그런 분명한 착각 속에서 오늘도 조급한 마음으로 막 달려가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불안지수만 높아졌다라는 거죠. 두려움만 커졌다. 아 그리고 허망하기가 더 이루 말할 수 없다. 라는 그런 결론에 자꾸 부딪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두 가지도 아니고 딱 한 가지 은혜의 방식, 이거 알려주고 확신하고 우리에게 맹세하십니다. 이 맹세하시는 바로 이 길, 이 은혜의 방식을 열어주신 이 길, 여기에 우리가 이제 올인 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의 가치를 더 많이 알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삶이고 이것이 진짜 나의 나됨이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나의 나됨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당신의 비전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세상이 우주가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은혜의 방식 이거 하나 깨닫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재발견이 진지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은혜의 방식의 삶은 늘 물거품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은혜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제 우리가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좀 전에도 좀 언지를 드렸습니다만 착각하기 쉬운 것부터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이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이제 감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녀를 기를 때도 믿음으로 기르고 싶고 직장 일을 할 때도 믿음으로 하고 싶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대할 때도 믿음으로 대하고 싶어져요. 그 바람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있다고 해서 아,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연결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좀 분리해서 취급해야 될 정도로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사는 방식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면밀하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그리고 내 자신을 탁 덮어버리고 나면은 계속해서 쌓이는 그 착각과 속임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정직함이 가장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런데 그래서 내 인생의 모토, 내 인생의 정말 그 좌우명은 정직이다. 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한 입으로 두 마디를 하버리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실수했구나 싶었는데 어떤 사람이 아, 당신 정말 솔직하지 못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두 가지 가능성이 나오겠죠. 아, 예, 제가 정직을 그렇게 가치 있는 일로 생각하고 그 좌우명으로 삼고 살지만 잘 안 되네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사람은 화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고? 내 인생의 좌우명이 정직인데 나보다 솔직하지 못하다고? 당신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 할 수가 있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전에 말한 적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대드는 거죠.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정직을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과 내가 정직하게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은 것과 내 삶에서 합당한 은혜의 방식으로 바꾸어가며 그렇게 살고 있는가는 연결성은 있지만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은혜의 방식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그런 바람 성도라면 누구나 있습니다. 무엇이 관건일까요? 우리가 요즘 그 산상수훈 카톡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산상수훈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지 않은 분들이라도 좋은 은혜의 방식을 소개하는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내가 늘 영적인 배고픔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갈망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갈망. 그런데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나의 그 영적인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없어요. 나는 빈 강정 같고 그리고 나를 내가 채우기에도 너무 무력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입니다. 나는 갈망은 이렇게 큰데 나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나는 정말로 형편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여전히 자기 의의를 가지고 살려고 애쓰면서 우리 오늘 윤경옥 집사님 기도하실 때 자기 의의라는 말 참 초반에 많이 하셨는데 뭐 설교를 미리 아셨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셨어요. 네. 자기 의의를 살려고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도리어 자기 의의가 부메랑처럼 자기를 와서 고통을 줘요. 자기 의의 때문에 자기가 고통을 받아요. 그런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자기 자신을 보면서 울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여태까지 잘 살아보겠다고 나의 의의를 지켜왔는데 그것이 내게 고통이 되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삶에 부당한 일인가 라고 처음에 생각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로구나를 알면 얼마나 그것이 애통한 일입니까? 그 애통함과 눈물을 흘리게 되면 내 안에 있던 가시 같은 것들, 뾰족한 것들, 그런 것들이 무뎌지고 뽑히고 없어지게 됩니다. 내 속에 가시 같은 것들, 뾰족함이 없어지면 다른 사람들 품을 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러면 나의 의의가 아닌 주님의 의의만으로 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의의로 내가 살아가려고 했을 때 나의 모든 관계와 나의 생명의 부요함에 관한 것들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믿는 것은 주님의 그 의, 주님의 약속의 그 말씀, 그것이 내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나의 관계적인 생명이 지켜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의의만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거죠. 그것만이 나를 살게 하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위기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죠. 이런 사람은 나만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로구나. 아, 저 사람 참 이렇게 뭐 안 됐다, 뭐 이렇게 비하하는 의미로 불쌍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저 사람을 채워주고 싶고 저 사람을 위로해주고 싶은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상하게도 자기 의의가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선명해집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이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내 의식 속에 더 선명하게 떠올리고 안 보이는 분이지만 있는 것보다도 더 분명한 존재로 내가 의식하고 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내가 여태까지 얼마나 판단하면서 살아왔던가, 내가 얼마나 옳고 그른 것으로 정죄하면서 살아왔던가, 이런 것에 대한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화평의 길이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삶이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가 있고 한 그런 이유는 내가 그에 대한 판단과 정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도 그것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나를 판단하고 정죄해도 일단 내 쪽에서 그것을 평화의 길을 모색해가는 것으로 자꾸 인도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저 사람은 판단하든지 정죄하든지 뭐 그렇게 하라고 하고 내가 안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안 하게 되면 당연히 화평의 길이 열린다라는 거죠. 내가 왕따 받는 느낌이 안 든다라는 거죠. 외로운 느낌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늘상 외롭고 나는 늘상 혼자 얘기하는 것 같고 난 늘상 혼자 하는 것 같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끊임없이 판단의 그 수레바퀴들이 얼마나 빨리 돌아가고 있는지 너무 빨리 돌아가서 그것이 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바퀴가 너무 빨리 돌아가면 옆에서 볼 때 저 바퀴가 돌아가는 거야 안 돌아가는 거야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미친 듯이 질주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판단과 정죄가 거의 우리 1기가헬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1기가헬츠라는 말은 우리 청년부에서 확인해 줬는데요. 1초 동안에 진동이 10억 번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0억 번. 진동이 10억 번 일어나는 그것보다는 설마 덜 빠르겠죠. 판단과 정죄가 그렇게 나를 사로잡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판단과 정죄가 있다는 것 자체도 그 하루를 지날 때 별로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 많죠. 더군다나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뭐 악유하거나 할 때는 더더군다나 내가 판단과 정죄하고 있구나, 내가 저 사람을 그렇게 친절한 생각을 나에게 주지 않죠. 당신이 이렇기 때문이잖아. 이건 이래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렇죠. 그 판단과 정죄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큰 원수와도 같은 적입니다. 친구는 가까이 있다. 원수는 더 가까이 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판단과 정죄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진정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은 무엇이냐면 내가 억울함을 당해보는 겁니다. 핍박당해보고 오해당해보고 모욕당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증명돼요. 내가 여전히 예전과 같이 억울하고 못 견디겠고 화가 나고 복수심이 끓고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서 끝입니까? 우리 주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도 생생하게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주님은 이러세요. 민서가, 우리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한 자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저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옛날에는 창피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몇 년 믿었는데 또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주님? 그런데 곰곰이 그렇게 자꾸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다 보니까 그것이 내가 나를 창피하게 만들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베푸시는 끊임없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주님은 나에게서 무엇을 포기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저로부터 쭉 진행이 되어서 의의 핍박을 받고 하는 그럴 때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과정, 즉 은혜의 방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원점으로 되돌려 놓으시는 이유는 나를 포기하시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다시 한번 나의 심령의 가난함을 보고 고백하고 나의 의가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나를 고통하는 그 나를 보고 애통해야 하고, 그러면 주님은 나로 말미암아 나의 뾰족함이 사라지게 하는 온유함을 기대하실 것이고, 내가 나의 의로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의만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위기의식, 영적인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방식의 삶을 놓지 않게 하는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보호이시고 인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은혜의 방식을 익히는 천국 백성이 걷는 길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리로가 아니라 실제로 천국 백성의 의입니다. 천국 백성의 의로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다고 인정하시는 의입니다. 이 은혜의 방식을 구하고 이 은혜의 방식 안에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이 바로 주님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걷는 것은 고달픕니다. 그리고 창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렵기까지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축복의 길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방식이라는 것만 놓치지 마십시오. 은혜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 방식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 완전히 이거는 배수신 치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예수 믿으면 주님이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배워오셨다면 그러면 그 의, 정말 좋습니다. 믿어서 얻은 의의 내용이 뭐냐라는 거죠. 내용. 산상수훈에 지금 팔복의 길을 걷는 이 말씀을 해주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의로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고 싶은 것은 내가 신앙을 가진 날부터 내 신앙이 언제 이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에 합당했던가. 분명하게 합당했던 때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내가 놓치게 돼버린 것은 과연 무슨 이유 때문이었는가. 그것을 살피는 것은 내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하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입장에서 매우 필요한 일이죠. 앞으로 우리 교회 직분을 맡으시는 우리 리더들 바로 이 은혜의 방식의 길을 반걸음만 앞서가는 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반걸음 앞서간다고 해서 나 잘하고 있죠. 나 괜찮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뒤에 반걸음 뒤에 따라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과 받아줌으로 기다리고 그래서 직분자의 자질에는 기다림, 인내가 항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정말 이 은혜의 방식에 서로 격려하고 또 이 은혜의 방식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서로 함께 나누고 그리고 서로 통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으로 걷는 길이 바로 여기에 우리 이 현장에 분명했구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리고 인정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우리 공동체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받는 은혜와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